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10월 한 달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3년 전쯤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2020년의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시리즈는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을 참고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책을 인용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출처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번 시리즈 제목처럼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의 차이가 뭘까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자신의 책 가장 첫 페이지, 가장 첫 문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염려는 정도가 약한 두려움이다. 염려는 정도가 약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염려는 불안과 초조다. 좀처럼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는 차가운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이 폭풍 자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겁니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도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기가 쳐놓은 그 생각의 그물 안에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는 약하기는 하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불안과 초조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번 저희 교회에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9월에 모든 순들이 한번 순모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시도했습니다. 순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많이들 부담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색할 거다,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다들 안 좋아할 거다,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9월까지 한 번도 순모임을 올해 해보지 못한 그런 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 막상 순모임을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갖고 나니 참 해보길 잘했다, 뭐 이런 모임도 할 만하다 하는 그런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염려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외출했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운동을 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지?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싫어한다고 하면 어쩌지? 만약에 뚱뚱해지면 어쩌지? 이미 뚱뚱한데 참 괜한 염려죠. 물론 염려가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냥 그 불안한 생각에 갇혀 있게 만들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국민들은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또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도 환경이 이보다 못한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다섯 배나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는 2009년 그의 책에서 오늘날 보통의 아이는 1950년대 정신과 환자와 같은 정도의 그런 불안 수준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보다 더잘 살고, 더 현대화되고, 더 안락한데, 더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교회,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염려 가운데 더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제 2020년의 후반기를 보내는 우리들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그 자체가 팬데믹이었는데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염려에 묶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바울의 교훈을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뻐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것을 생각하라. 방금 정리한 이 네 가지 주제로 앞으로 이제 한 주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잔인하게 박해하고 사냥하던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어 잡히든지 아니면 로마의 길을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불태워지든지 어떻게 비참하게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염려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 후에 여러 불안과 염려가 그의 삶에 찾아왔을 겁니다. 새로운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섰을 때,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 입을 여는 그 순간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언짢아 보일 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고 자기에게로 달려들 때, 바울에게도 매 순간 불안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바울은 늙고 지쳤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그동안 수차례 사람들에게 끌려가 고문당하고 배가 파손되어 바다에 빠지고 독사에 물리고 그의 몸은 아마 흉터로 얼룩지고 등은 굽었을 것이고 글자를 읽기 힘들 정도로 시력은 나빴고 배고프고 통증과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매일을 보냈을 그런 삶이 오늘 바울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나와야 하는 반응은 짜증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써보낸 이 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의 글은 밝고 힘이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마치 어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식사를 막 끝내고 나서 가장 기분 좋을 때 오늘 이 글을 써서 보낸 그러한 분위기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울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더 어려운 처지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모든 비결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매일 웃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딴 생각,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늘 찬양함으로 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분이 이 상황의 주권자이시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려고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의 연출자이시고 감독이 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곳으로 이끌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매일매일 어려운 순간 속에서 끄집어내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다가 그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도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다. 이 내용에 100% 확신을 해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앞을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버거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사랑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길 가운데에도 완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건강하지 않아도 늘 기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유다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으로 장기간 다스리던 이 우시아 왕이 죽고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었고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뭐 멀쩡하던 우리가 실직이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계획대로 돼가던 일이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또 잘 자라던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에게 주신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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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선하신 하나님이 혼란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에서 말합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다. 바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은 죽어서 그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의 음성은 죽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시간에도 또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고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빠진 우리에게 상황을 해결하며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다시 말하노니라는 이것은 이 명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어려움 가운데 늘 읊조리고 또는 염려를 내어 쫓을 만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요성예배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통제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통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의 삶과 문제들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가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던 중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내시는 그 후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기쁘게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본문의 기쁘게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말씀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늘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갈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오늘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또한 삶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잃었던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데려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다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도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 우리가 결국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하신 자리, 은혜의 밝은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번 한 주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